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었다 하고 절망적인 막다른 상황을 느낄 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느꼈을 때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본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본인의 인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17살 때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그 순간에 그는 가족을 잃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땅 조국을 잃었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졌던 마음의 꿈도 사라졌고 그의 명예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갔습니다. 삶을 지탱해 낼 수 있는 바닥이 무너져 버렸던 그런 상황이 그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요소는 그의 인간됨, 사람됨, 즉 인격적인 요소였고 그것이 그를 재기시키기에 넉넉한 요소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들은 대체로 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수천 년 뒤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다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었고 고향 옛부터 살아왔던 정든 마을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구약성경에 대한 인용이 참으로 많고 유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구절들도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의 형편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폐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아마 마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일부분을 이끌고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믿음 하나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절박한 소원이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인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절박한 말씀인가가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된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또 한 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시고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시는 예식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는 날이었으니 남아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만찬에서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전례를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은 대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그 가정의 어른 되는 분이 집례하면서 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만찬 예식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에 당신에게 다가와 있었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만찬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답변인데 아무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순간 그 카이로스가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십자가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그 일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음식은 메마른 무교병과 선나물과 포도주였습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뒤 날이 밝으면 달리셔서 찢기실 십자가 위에 당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실 그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시는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식탁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축복하셨다, 감사하셨다, 찬미하셨다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세 단어입니다. 이 시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엄청난 흉계가 빈틈없이 하나하나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을 그때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흉계는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스승을 파는 유다의 행동도 구체화되고 실천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셔서 제자들의 배신도 임박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흉계가 진행되는 것도 아셨고 유다의 반역도 아셨고 제자들이 맥없이 흩어지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만찬을 진행하시는데 그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짐하는 것도 서약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관계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배신하고 무력하게 분산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시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 비방하기를 일상처럼 생각하고 수근거리고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인색하고 부족한 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필요 이상의 잔인한 표현으로 상처를 내게 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자기는 좀 더 고결해 보이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런 말들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을 주변에 터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늘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파란만장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축복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 하나하나에 손 얹고 축복하시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간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떡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말을 삼가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긍휼과 자비심으로 서로를 향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십자가 주님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그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의 피를 나누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생각도 의지도 모두 상실되기 마련이고 사고도 혼선이 생겨서 뒤죽박죽이 되게 되고 삶이 마치 자기가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상황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살피면서 감사하기에는 인색하고 당장에 닥친 현실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제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감사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6.25 때 피난 나오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큰 포목점을 경영하셔서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기뻐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정성을 다해 충성하셨습니다. 번성에 나가다가 부산의 국제시장에도 또 하나 점포를 내어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부산 점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서울과 부산을 내왕하시느라 너무 바빠지시게 됐습니다. 자연히 교회 봉사에 시간 내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이제는 주일 지키는 일도 버거워지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부산 국제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장로님의 점포도 창고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장로님께 부산 점포의 직원들이 전보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점포 소실 겁내 요망 8자 전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부산 점포 잘 탔다 7자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환난의 순간에도 밑바닥에 내려앉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신앙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제정신 차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자기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산화되어져 갈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다. 감사로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십자가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나는 풍성함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찬미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 더 다가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면서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 가는데 주님은 용감하게도 제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찬송 부르시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 모든 신앙인들은 찬송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를 걷는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불렀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처럼 마른 땅 건너듯 건너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살 길을 얻게 되었고 홍해에 수장될 뻔했던 애굽의 군대에 멸절될 뻔했던 그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찬송은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주님은 그 찬송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기도하시는 길에 이 찬송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세계의 모습은 언제나 찬송하는 무리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면 천상세계에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께 바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들도 다 각기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천상세계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발걸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도 찬송하시며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찬송 부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욥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인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 욥의 시련, 욥의 고난, 모든 고난과 시련 인내의 대표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욥의 고난에 가득 찬 호소도 많고 절규도 많은데 그 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몇몇 구절들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이 밤이란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상징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시간에도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찬송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환난 때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난산으로 가시면서도 찬송 부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생 입술의 찬송에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찬송보다 더 큰 기쁨의 영광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향해 보여주신 모습이 이 세 가지이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찬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감사치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으며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웃을 향한 축복,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더없이 크신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고난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